반갑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매주 보는 거지만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 보는 거 좋은데 여러분도 저 보니까 좋으세요? 예. 서로서로는 어떠세요? 주일날 오면은 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아이 사람 나랑 정말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 그분들 보는 그 즐거움이 있으세요? 예,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예,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수 있다는 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교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 여러분 아마 정답을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아실 텐데 그 그리스 말 헬라어로 교회가 뭐죠? 혹시 아세요? 예, 에클레시아.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에클레시아. 예. 이름 예쁘죠? 예.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예쁜 이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도 오늘 집을 나서시면서, 아, 교회 가야지. 이러고들 다 나서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장소나 건물을 가리킨 적이 단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채셔야죠.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장소나 건물을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예,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성경 단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집합.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요 집합 자체,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하고 상관없어요. 장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 간다고 말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주위에 한번 옆에 얼굴을 돌아보세요. 예, 뒤에도 앞뒤에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건물, 12850 사라토가 에비뉴에 있는 그 건물, 그거 갈 때는 예배당 간다 그러셔야 맞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 교회 간다 그럴 때 잘, 틀렸어요.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표현을 할때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과 집합, 그들의 그한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내 자신과 주위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시작한 지 이제 한한달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모임들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듣고 있어서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되게 뿌듯해요. 예,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붙일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소그룹, 작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소그룹. 네, 소그룹.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한두 번 이상씩 모임 다 가지셨더라고요. 어디서 모이셨어요? 집에서 또. 어떤 데는 여기 공원에서도 모이시는 것 같은데, 예, 공원에서도 모이시고, 예, 집에서 각 가정에서 혹은 뭐 이렇게 야외 나가셔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 소그룹 역시 뭘까요? 에클레시아. 아유, 권사님 그냥 너무 스마트하세요. 예.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에클레시아지만 집을 열어서 그 집에 초대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소그룹도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집에서 모이는 그 작은 그룹의 모임을 원초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네 가지로 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조금 졸리신 시간이죠. 예, 힘을 내셔서, 예,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말씀 읽다 보면은 졸음이 달아날 거예요. 예,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또 가볼까요? 그 다음 책 고린도 전서 역시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19절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더 가볼까요? 골로새서 조금 더 가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레몬서 한 장짜리 되어 있는 빌레몬서 곧 뒤로 더 넘어가시면 돼요. 빌레몬서 지금 제가 성경 신약성경 차례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자, 빌레몬서 1장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는데 맨 뒷장에 인사를 하든 아니면 첫 번째에 인사를 하든 거기 누구를 꼭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공통된 단서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그 당시에 했다고요?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 잘 살았던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모였다고요?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집에 모여 뭘 이뤘다고요?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신약성경과 그 역사에 의하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모임은 지금 우리처럼 이런 교회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따로 건물을 갖고 모인 것은요, 3세기 중반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다가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로서 모이기 시작하고 무려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교회가 따로 건물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신약시대에는요, 교회를 새롭게 세우면 보통 이런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곤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몇몇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한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성만찬을 나눕니다. 기도를 합니다. 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요. 그런 모임이 집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 안에 때때로는 그런 모임들이 뜻을 합하여서 같이 연합하여 모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드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중요한 어떤 협의사항, 결정사항이 있거나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각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함께 모여서 또 회의를 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온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온 교회. 각 가정에 모인 그 에클레시아도 에클레시아인데 또 그 지역에 있는 함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또 뭐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또한 교회로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최근에 6개의 소그룹으로 작은 형태의 뭘 시작했습니까?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그 취지와 목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소그룹을 통해 각 소그룹원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말씀, 기도, 고백, 격려, 섬김, 사랑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의 형태로 교회라는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으신 건데 그것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아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에 속해 있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느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점을 함께 짊어져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소그룹 형태의 교회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 리더를 비롯하여 모든 소그룹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잘 돌봄으로써 교회의 목회와 목양에 다 함께 참여하고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요. 예, 네, 맞아요.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 혼자는 절대 못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셨고 또 교회에 필요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여러 또 직분자들과 또 어떤 일들을 맡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이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양삼아 하나하나 돌봐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그 돌봄을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와 리더들과 여러 섬기는 자를 통하여 서로 목양하고 돌보고 목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 대한 책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제가 최종적으로 지는 거긴 하지만 함께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지 마세요. 네, 서로서로 소그룹의 리더 또 소그룹 원들은 서로서로 여러분 성경에요 아주 좋은 부사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을 보니까 세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 세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라요. 근데 그 사이에 부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소그룹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막 서로를 향하여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할 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모두에게 있을 때 서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서로 목양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의 속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실 때 어떤 내 마음에 조금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지만 먼저는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소그룹을 위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하여서 목양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전영일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다 그 말씀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 예.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더욱더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 그 목자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돌봐주고 품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취지와 목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그룹 모임을 통해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삶을 체험하고 신자로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 아까 두 번째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소그룹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소그룹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불신자 이웃들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변화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마음껏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의 무엇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하여 그 소그룹의 그 교회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고 지혜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런 대상이 있으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 번 시도해 보셨겠지만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겁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셨어도 안 되고 포기하셨어도 안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을 두고서 내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 그룹원 모두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이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건져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쓰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에클레시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소그룹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리더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소그룹 작은 교회로 모이는 일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준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또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무엇인가? 특히 신약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자, 권속이라는 말 아시는 분,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그 영어 버전에 보시면은 거의 다 members of household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은요, 어떤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같이 일하고 살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권속 혹은 권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식솔이라는 말도 들어보시죠? 함께 먹는 식구들. 예. 여기서 권자는요, 베풀다,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이라는 말은 무리들, 그리고 그 여러분 동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아리.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무언가 하는 사람들, 그 동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가족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족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중심.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가족들은 받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가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받들어 그 가족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예,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거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굳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의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 대답을 하세요. 중요하잖아요. 저도 아버지라 제가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아버지 중요합니다. 아버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시지만 아버지로서 여러분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이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두 개의 유기체,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근데 교회를 뭘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은 뭐예요? 가정,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요? 어떤 입장에서요? 아버지로서 그 인간들의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 얘네들이 뭐가 필요할까?
뭘 해놓으면 좋을까? 그걸 다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로서 모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준비와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13절에서 22절 중에서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가족 바로 앞에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 앞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고서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밖에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자르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그 아들 하나로서, 하나의 아들로서 완전하셨고 완벽하셨고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죽음과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셔야 마땅하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해서 그렇게 희생시키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목하게 하셨고 다시 만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무효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뭐로 부르셨어요? 아들아, 딸아, 입양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됨.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합법적인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뭘로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 형, 불러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동생들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 교회로 모인 이 모임의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안에서 여섯 개의 소그룹으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가 온 교회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의 형태의 교회로 모이는 것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뭐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러한 가정, 교회라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그걸요, 여러분 자녀들과도 집에서 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모이실 때 그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시더니 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이렇게 함께 온 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형태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우리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면은 뭐 형제님, 자매님 막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슨 가족이에요?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은 무슨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교회도요 혈연 공동체예요. 무슨 혈연이요? 예수의 혈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족이 아니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진리와 말씀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는 가족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또한 예수의 동생들로서 서로가 형제의 자매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소그룹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소그룹 모이시는지 안 모이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나의 교회,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한 통 하시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힘써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